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척 할 수 없겠죠. 이인국 박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온 가족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집에서조차 철저하게 일본어를 사용할 정도로 황국신민으로 살아가면서 일본 고관들의 인정을 받는 일에 매우 큰 기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일제의 폐망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게 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 치하에서 이인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생명조차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감옥에 있던 러시아어 교본을 생명책처럼 여기면서 밤낮으로 러시아어를 익히던 이인국에게 살아날 기회가 옵니다. 갑자기 감옥에 이질이 퍼지기 시작하고 전염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게 되자 이 전염병을 치료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인국은 가까스로 생존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소련군 장교인 스탱코프의 혹을 수술해주고 환심을 얻어서 캡틴 리라고 불리는데 러시아식 발언은 꺼빗단 리가 그렇게 불리워지면서 소련 장교의 신임을 얻기까지 합니다. 그는 스탱코프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아들을 러시아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145세 때 그는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브라운과 가까이 지내면서 딸이 미국 교수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자신도 브라운에게 고려 청자를 선물로 주면서 미국 국무성에 초대를 받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숨가쁘게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정광련 교수가 1962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 꺼빗단 리의 줄거리입니다. 꺼빗단 리라는 인물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 편에 붙어서 끈질기게 살아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시류에 영합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내고 마침내 상류층에까지 오르는 이인국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한국 역사의 아픔 속에서 존재했을 수많은 영악했던 꺼빗단 리들의 삶을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일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권력에 빌붙더라도 후손들이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줘야지 독립운동하다가 패가 망신하면 뭐가 남어 이렇게 말했던 일들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신념도 버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의도 버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믿음까지 저버리는 것을 정당화해왔던 이런 말들과 생각들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큰 해악의 씨앗을 뿌려와서 마치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크립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 당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특별히 추가적인 기독교인들은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했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고위층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선출에 제약을 받게 됐고요. 종교적인 박해가 더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들과 또 손실을 감수하기 싫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겉으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이슬람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스크에 가서 무슬림처럼 예배하고 모든 행동이나 모든 종교를 다 무슬림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주 은밀하게 기독교적인 세례와 성찬을 해왔던 사람들이 실제로 오스만 제국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터키의 지역만이 아니라 17세기 일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리고 에도 막부 시대에 일본에서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본 순교지 순례를 갔을 때 정말 처참했던 순교들을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그 피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일본 절에 승려로 혹은 사찰에 등록하면서 겉으로는 불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남몰래 관음보살상을 성모 마리아상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거나 변형된 십자가상의 형태들을 여러 곳에 남겨두면서 세례와 기도를 이어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쿠레 기리스탄이라고 역시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의 막부들은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엔도우 슈자쿠가 썼던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왔던 방법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그림이 담긴 후미에, 즉 거룩한 성화를 앞에 두고 그것을 발로 밟고 지나가거나 침을 뱉거나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즉 그것을 배교의 행위로 여겼고 이런 배교의 행위, 에부미를 행하는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저하거나 참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나가사키 지역은 외항지였는데 그 지역에서는 거의 매년 이런 에부미, 즉 배교 행위를 반복하는 일들이 매년 행해졌습니다. 아마 그 지도자들이 바랐던 것은 처음에는 형식적인 배교였겠지만 그 엄혹한 세월 속에서 점점 이 형식적인 배교 속에 지쳐가는 많은 일들이 실제적인 배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은 매년 이 의식들을 강요했던 것이죠. 로마교의 역사의 분기점은 주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로 황제 시대에 시작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주 64년부터 시작되었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순교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313년 동안 250년 동안 313년에 밀라노 시행이기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외부적 상황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은 매우 정결하고 강력했습니다.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13년이 지난 후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고 그 이후 로마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오히려 지난날의 박해 시대보다도 훨씬 더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능력 안에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핍박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보려고 했던 이들의 마음과 헌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핍박을 비껴가기 위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행했던 모든 노력과 정치적인 힘과 기득권의 모든 노력들은 교회를 부패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훗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틀 전 저는 제가 만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웃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됩니다. 21세기 한국은 그런 박해와 위험이 전혀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람들의 말의 편견 그리고 평가들 때문에도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끌려가고 체포되고 구금되는 이런 지금의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박해 속에서 이것을 직면하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은 절대로 과거형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의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서 시인한다는 헬라어와 부인한다는 헬라어는 모두 법정 용어로 쓰이는 헬라어입니다.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될 때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아주 막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법적인 책임을 느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난 그분을 사랑하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다 상실할 수도 있고 사람들부터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라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럴 때에 이 세상 법정에서 그 말을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증언해 주시겠다고.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법정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변호할 수, 예수님이 변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잘못은 베드로 일평생 동안 가장 큰 부끄러움이고 뼈에 사무치는 후회였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낯이 뜨거워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무 크게 상상을 하시고 무슨 범죄를 저지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신앙적인 양심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되고 돌이키고 싶다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그 부분을 싹 지워내고 싶다는 순간이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너무나 뼈아픈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큰 손실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됐지만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성숙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무너진다고 무너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때까지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신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지만 이 말과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박해와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부인하게 되고 감추게 되고 숨게 되면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마음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하나로 요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단계적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진심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내가 내 입으로 내 믿음을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것은 구원에 확정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계약서를 써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써나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몹시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는 그러하지요.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한데 나의 믿음이 약한데 나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미성숙한 인격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거부감을 만들게 될까 혹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차라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믿는다는 티를 안 내는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렸다가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생기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큰 매장에 갔는데요.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직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옷을 입고 있는 분을 막 찾았는데요. 정말 직원의 도움 받기가, 요즘 직원 도움 받기가 어렵잖아요. 막 찾다가 직원 옷을 입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걸 좀 묻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손님입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직원하고 옷 색깔이 되게 비슷한 분이었어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직원인 줄 알고. 제가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직원이 누군지 알아야 왜 직원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119 구급차는요, 보통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경광등을 울리고 위급한 신호들을 소리를 내고 사이렌을 울리고 그리고 차도 구급차라고 하는 특별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막 달려가죠. 구급대원과 안전요원들 역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야만 이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죠. 경찰과 소방관도 외적으로 구분되는 복장들이 입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불현듯 다가오게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은 드러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도와주세요. 지금 사람이 빠졌어요. 여기 불이 났어요. 지금 달려와 주세요. 여기 지금 공권력이 필요해요. 지금 경찰이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티를 내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굳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티내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식사 시간에 20분씩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식사 소화에 굉장히 분량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늘 가족들과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잠깐이지만 짧게라도 하나님 식사를 주셔서 너무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짧게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너 교회 다녔구나. 어머 세상에 몰랐네. 그럴 수도 있고 너도 교회 다니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게야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를 하냐 옆 사람들 불편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참 좋은 행동이기도 하죠. 평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조금 조롱하듯이 여겼던 사람들 중에서 언젠가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다시 물어볼 수 있죠. 요즘 내가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고 너무 힘든데 요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너무 갈등이 심한데 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이 인생의 질문과 상담들이 정말 그 필요한 순간에 당신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손해보다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관문에 교회 교패나 표지를 붙이는 것, 가게나 식당 사업체에 말씀이나 교회 표시를 붙이는 것. 어우 목사님 원산지 가격표 카드 세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에 기독교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교통법규를 모두 다 준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거래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그렇게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저는 서귀포에 있는 위미포구에 갔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거기에 위미웨이라고 다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가봤냐고, 그래서 가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번 꼭 가보시라고, 그래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저녁이었는데요. 정말 위미항에 엄청나게 크게 방파제가 쌓였고요. 엄청 긴 길이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주 멋지게 놓여있고요. 근데 제가 이쪽 가다 보니까 그 항에 등대가 두 개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빨간색 불이 반짝이고 한쪽은 초록색 불이 반짝이고 쉬지 않고 등대의 빛이 반짝이고 그 어두운 밤에 배들이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 양쪽 등대의 불빛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배들은 안전하게 그 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일주도로를 타고 가시면서 공항 근처에서 보셨을 겁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지점에서 도로에서 보면 보이죠. 제주시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아주 미세한 시차로 불빛이 켜지면서 비행기가 착륙해야 될 지점을 알려주는 불빛이 쭈악! 쭈악!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불빛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을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 불빛은 절대 꺼져서는 안 돼. 수백 명의 생명을, 아니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의 생명들을 지켜주는 그 불빛이 밝혀지기 때문에 비행기는 마침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때때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어쩌면 전도를 강요하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 우리를 숨도록 만드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수없이 귀한 말씀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자랑도 아니고 당연히 마땅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부득불해야 될 일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고 할 정도의 긴박하고 엄청난 부담감으로 왔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내려놓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깔끔하게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를 살리고 그가 기뻐하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너무나 행복해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진짜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다면 누군가를 살리지 못합니다. 2025년 한 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력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충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영적인 매너리즘과 우리가 연약해지는 많은 요소들 중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복음이 내 안에 정체되고 갇혀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흘러가야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이 놀라운 일이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이제는 복음까지 전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갈까 염려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는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던 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송 기회가 주어진 걸 보고 일단 용기를 내어서 양쪽 집안의 어머님들부터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던 중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방송 중에 또 영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평소에 마음으로 먹고 있던 일을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준 극동방송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걸 또 용기를 내서 믿지 않는 친정 동생들에게도 팔로우십에서 목사님들이 전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VIP는 누구일까요? VIP는 바로 전도 대상자, 곧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할 소중한 사람을 뜻합니다. 전도 대상자는 내 가족, 친척, 친한 친구, 직장 동료, 자주 만나는 이웃, 고향 사람 등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이름을 전도 대상자 신청서에 꼭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와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매년마다 제주 극동방송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또 제주 교회들과 함께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혹은 믿음을 중단한 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부 사이에 받으신 이 카드를 잠깐만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좀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면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에 보시면 네 가지 단계로 이 프로젝트는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생각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영혼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또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선물들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잘 훈련된 복음 전파자들이 전화로 복음을 설명할 것인데 극동방송에서 내가 당신의 번호를 가르쳐주면 전화가 갈 때 좀 받아달라고 11월 4일 날 전화가 갈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훈련된 이들이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전도는 될 때까지 신청자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쓰시고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의 가족 혹은 친구, 지인들,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이 내게 누가 생각나게 하실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록하시고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전화한다고 누가 전화를 받겠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전히 매년 이 전화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전히 제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그 어느 지역보다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카톡에, 또 여러분의 SNS에 여러 가지 복음의 영상이나 복음의 일들을 계속 전하고 교회에 또 전도훈련에 같이 참여하면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껍빛단 리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특권을 누릴 뿐 의무와 헌신은 외면한다면 어쩌면 감히 저는 영적인 껍빛단이가 되는 지름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살린 복음이 지금 이 시간 꼭 필요한 이들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불빛을 꺼뜨리지 마시고 그 불빛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일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의 모든 일상이 복음으로 물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언제부턴가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영적인 침체와 연약함 속에 놓여있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명에 참여하는 열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